예, 오늘은 조직신학 21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녀 탄생, 우리가 보통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성육신이 어떤 개념인가, 특별히 예수님 때문에 이단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교리적으로 이단이나 아니면 이단의 색채를 띠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이제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처녀 탄생 아니면 성육신에 대한 성경 말씀 몇 개를 이제 살펴보고, 그리고 제가 성육신 또 처녀 탄생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가서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가서 보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신데 이 삼위일체의 둘째 위격이신데 그 둘째 위격이신 그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다시 말씀드려서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몸으로 모셨다. 지금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에 가서 보면 요한 당시에 횡행하던 그와 같은 이단이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그 영지주의 그 이단을 이제 타파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요한일서 4장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지금 사도 요한이 강조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가서 보면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는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 안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그 안에 내려놓으심으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완전히 100% 죄덩어리가 되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값없이 의롭게 된 그와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었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가서 보니까 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의 성품 여기 가서 뭐 영어로 Godliness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안에 놀라운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그가가 아닙니다. 개역성경처럼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셔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났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아니면 성육신 영어로 인카네이션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육신에 대한 잘못된 견해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성경적인 의미의 성육신이 무엇이고 처녀 탄생의 그 필요성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못된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 다섯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에비언주의자예요. 에비언주의자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지주의자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는 뭘 주장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워낙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과는 동떨어진 그와 같은 존재다. 그런 존재가 어떻게 이 더럽고 추악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이 땅에 온 예수, 그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게 될때그 3년만 동안 그런 일을 행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그 그리스도의 영이 떠난 거다. 이와 같은 식으로 또 부활한 것도 실질적인 몸이 아니라 영체로 부활한 거다. 이런 걸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다. 근데 요한일서 1장 1절 가서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 말씀 가서 보니까 고딕으로 돼 있죠. 대문자 워드가 W가 대문자로 돼 있죠.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기도 하고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자세히 살펴보기도 하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품에 누워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우리가 단번에 이렇게 타격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아리안주의자, 이거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의 선재성, 예수님이 이 영원전부터 존재하신다, 이건 맞는데,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아들로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삼위일체의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모든 면에서 동등한 이와 같은 권능과 어미하심을 가지고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창조 이전에 지어진 창조물이다. 창조물 중에 으뜸 가는 자로.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기 전에는 미가엘 천사장으로 온 우주 공간에 존재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네스토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스토리안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 속에 두 개의 인격체가 있다고 믿은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인성의 인격체와 그 다음에 신성의 인격체. 자, 인격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person이에요. person. 이게 참, 하나님도 우리가 person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왜 하나님을 신격이라고 그러지 않고 인격체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그런 신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격체라고 얘기할 때는 지정의를 갖고 있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지정의. 아픈 걸 느끼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표현하기도 하고 의지를 갖기도 하고, 이런 걸 얘기할 때 그걸 인격체, 펄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펄슨이요, 그런 의미에서. 근데 우리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격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스토리안의 주장은 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두 개의 인격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성을 가진 인격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인성을 가진 그런 인격체가 있었다는 게, 두 개의 인격체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게 네스토리안이란 이런 사람들의 이제 주장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티키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은 정반대로 가서 인성과 그 다음에 신성의 두 본성이 합쳐져서 이 둘과는 전혀 다른 셋째 본성을 가진 다른 인격체가 생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티키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거 얘기하는 걸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육신에 대한 바른 견해는 뭐냐? 정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육신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니면 아들 하나님께서, 둘째 위격이 되시는 그분께서 처녀 탄생을 통해 다른 본성인 인성을 지니게 됐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체입니다. 예수님 안에 두 인격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체 안에 영원토록 흠이 없는 신성의 존재로 계시면서, 이분의 신성은 영원 전부터 계신 그 신성이에요. 아시겠죠? 동시에 참되고 죄 없는 인성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인격체 안에 참 하나님과 그 다음에 참 사람이 계신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4절 아까 이제 읽었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제가 다시 한번 요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6절부터 읽는 게 좋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 얘기입니다.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자기 게 아닌 거를 자기 거라고 강탈을 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동등하지 않은데 자기가 스스로 나는 아버지하고 동등하다고 해서 이 동등함을 강탈로 여겼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무명한 자가 돼서 자기 자신을 비워서 스스로 무명한 자가 돼서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수단은 뭐냐? 처녀탄생이에요. 처녀탄생입니다. 남자의 도움이 없이 처녀가 아이를 낳는 그런 방법으로 성육신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가 나와 있는 게 이사야서 7장 14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임마누엘에 대한 그런 말씀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 뜻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처녀 탄생, 마리아에게 나타날 때 처녀거든요. 천사가 와서 내 몸에서 아기가 태어난다고 할 때 마리아가 깜짝 놀랐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생기는 게 처녀 탄생이에요. 남자를 알고 생기면 그 처녀 탄생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처녀라고 하는 그 말은 그리스 말로 파르테노스. 이 파르테노스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어디서나 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수처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처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안에 인성과 그 다음에 신성이 완벽하게 존재해요. 그럼에도 이렇게 존재함에도 결코 또 다른 셋째 본성이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셋째 본성이 생겨난다고 얘기하면 그게 유티키안이 되는 거예요. 거기 제가 적어놓은 거 조금 고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또 다른 셋째 본성이 형성된 것은 아니다. 이해하시겠죠? 거기에. 자, 그럼 이걸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19세기에 유명한 D.L. 무디라고 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D.L. 무디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왜 이 처녀 탄생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왜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다 그럽니다. 생물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젊은 생물학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개미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개미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떤 특별한 종류의 개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개미 언덕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가보니까 막 열심히 일을 하고 뭐 여왕개미도 있고 일개미도 있고 이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여기다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걸 잘 적어갖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개미에 대한 그와 같은 책을 좀 써봐야 되겠다. 그러고선 그 앞에 앉아갖고 이거 하는데 하여튼 뭐 그림자를 봤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개미들이 누군가가 자기를 보고 있다, 자기들 일하고 있는 걸 보고 있다는 걸 느끼고는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 생물학도가 어떻게 해야 내가 지금 이 개미들에 대해서 지금 적고 있는 이 이야기를 이 개미들에게 어떻게 내가 알려줄 수 있을까, 이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방법은 하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있으면 개미가 돼서 개미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개미들이 알아들 수 있는 그런 말로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이런 일이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 이야기를 그들이 알아줄 수 있는 그런 말로 설명하기 전에는 이 개미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창조주가 있고 우리와 같은 그런 그 창조물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그 구속의 이야기라든지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니까 얘기를 구약시대에 대언자들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거,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던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고 하는 거를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서 그걸 이야기를 해서 전달시키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본 마음을 전달해 준다는 게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개미를 연구하던 젊은 생물학도는 개미가 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서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든 문제를 다 겪으시고 고난을 겪으시고 어려움을 다 겪으시고 사람의 문제를 다 겪으시면서 또한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몸소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처녀탄생 성육신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의 특징이다. 무디가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완벽하게 이렇게 존재하면서도 또 다른 본성이 생겨나는 게 아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질적인 연합. 그래서 영어로는 hypostatic union 그렇게 얘기해요. 둘이 이렇게 신성과 그다음에 인성이 본 이렇게 결합을 하는데 그 결합이 영어로 실질적인 그걸 뜻하는 hypostatic union이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아들 하나님 아니면 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위에 인성을 취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한 인격체 완전한 신성과 참된 그와 같은 인성이 분리될 수 없게 연합이 된 것.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 신성이 이렇게 거하는 게 아니라 인성과 신성이 분리가 될 수 없게 완전하게 실질적으로 하나로 이렇게 연합이 된 이와 같은 상태를 우리가 하이퍼스테틱 유니언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신성과 사람의 그 인성이 결합이 되게 될 때 그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여 100% 하나님이시여 또 동시에 100% 사람이셨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이 되시는 이와 같은 형태의 이 성육신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그분이 사람만 있는 인성만 가진 그런 분이라면 결코 사람들의 죄를 속죄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 자신도 죄덩어리인데 어떻게 남을 속죄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분이 단지 하나님이라고 하면 속죄를 할 수가 없죠. 왜 그래요? 죽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죽어요?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이퍼스테틱 유니온을 통해서 실질적인 결합이 인성과 신성이 실질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죄를 완전히 감당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인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자가 될 수 있었다. 이런 걸 우리가 실질적인 연합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성의 속성 100%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인성의 속성 100%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의 속성들이 합쳐져서 다른 또 하나의 본성이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한 인격체 안에 하나님의 속성 100%가 들어가 있고 한 인격체 안에 사람의 속성 100%가 들어가서 두 개가 완전하게 실질적으로 연합이 되는 이와 같은 형태를 이거를 실질적인 연합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연약하시면서도 전지전능하신 분이 되시고 물리적 한계로 인해 예수님 물리적 한계로 인해 예루살렘에만 거하면서도 또 어떻게 해요? 하늘에도 동시에 올라갈 수 있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도 동시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시고 물리적 한계로 인해서 알지 못하면서도 모든 걸 아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시고 또 한계, 물리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한국 땅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물리적 한계 때문에 그러면서도 또 무한하신 이와 같은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오직 기독교 안에서만 발견이 되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속성들이 한 본성에서 다른 본성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무한성이 사람의 그 인성으로 옮겨가 버리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분의 신성은 더 이상 신성이 아니에요. 무한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본성의 속성들이 한 인격체를 통해서 표출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면 갈증을 느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갈증도 느끼고 또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사람이 아들이 오는 그날과 그 시각은 또 알지 못한다고 하시기도 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어 어때요? 죽기도 하셨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어 죽었다가 어떻게 돼? 묻히기도 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둥둥 떠돌아다니는 뭐 유령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본체가 영이신데, 영이면 죽을 수도 없고 묻힐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 100% 하나님이요 또 100% 사람이시다.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장에 가서 보시면 처녀 탄생에 대한 그 그림이 그 안에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가서 이 예수님의 계보가 이 안에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이 그림에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그럼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신 분이세요? 예수님 언제부터 계세요? 예, 처음부터 계시죠. 근데 이 처음은 언제 처음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 만들어진 처음에 아니면 영원 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렇죠?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처음부터 존재하다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6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공간과 사람을 만드시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이 타락하게 됐어요. 맞습니까? 그 이후에 한 2000년쯤 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보내시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 유대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죠? 자,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여자의 씨를 보내서 사람을 구속하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맞죠? 그래서 인간 구속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자의 씨를 통해서. 그 여자의 씨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은 이 여자의 씨 그것 자체로 하나님이 오시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요? 약 몇 년이요? 1000년쯤 지났을 때 누가 나타나냐? 다윗이 나타나요. 다윗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기 하 7장에 다윗의 왕좌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은 누구의 혈통을 반드시 따라와야 되냐면 다윗의 혈통을 따라. 아담 물론 당연한 거죠. 또 아브라함 당연한 거죠. 더 좁혀 들어가면 누굴 따라와야 돼요? 다윗을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는 아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명한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그렇죠? 솔로몬. 그래서 밧세바에게서 아이들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가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에게서 예수님까지 이르는 그 계보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 나오는 그런 계보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왕가의 계보예요. 다윗 왕의 왕가의 그 계보를 따라서 쭉 어디까지 이르냐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까지 이르는데 요셉은 예수님의 친아버지는 아닙니다. 맞습니까? 다만 양아버지로서 뭘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아버지로서 다윗 왕의 혈통으로 왕가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것만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있던 그 밧세바에게서 누가 나타나냐 하면 누가 나오냐면 나단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나와요. 나단. 그래서 그 나단에게서 계속해서 혈통이 이어져 오면서 어디까지 이르냐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까지 이뤄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까지 이른 그 계보가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에 나오는 그런 계보예요. 이거는 뭐예요? 진짜 육신적으로 왕가의 그런 단순한 계보가 아니라 육신적으로 이 다윗의 혈통을 받아서 그래서 마리아에게까지 이르는 다윗의 계보로. 그래서 그 두 개가 딱 만나는 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법적인 계보입니다. 법적인 계보. 그래서 왕가의 계보는 요셉을 통해서 양아버지, 법적인 그러한 계보는 누굴 통해서?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근데 친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령님의, 성령님에 의해서 수태가 됐기 때문에. 맞습니까?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자, 그러면 왜 처녀탄생이 필요하느냐? 처녀탄생.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완전 무결한 희생제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구약시대에 짐승들이 많이 죽었지만 짐승은 완전 무결하진 않아요. 몸만 안 했어요, 짐승은. 죄만 짓지 않았지 완전 무결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짐승 죽으면 피를 흘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가지고 나와서 희생 예물을 드리게 될 때 일시적으로 그 피를 보시고 일시적으로 그 죄를 하나님이 덮어는 주셨지만 그 피가 완전 무결한 피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짐승이 안 되면 식물이나 이런 건 피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고 곤충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없고 그러면 사람보다 더 높은 존재라고 하면 천사가 돼야 되는데 천사는 죽지 못하죠? 그렇죠? 죽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죽을 수가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 무결한 희생 제물을 만드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셔서 완전 무결한 삶을 사시고 그렇게 해서 완전 무결한 희생 제물로 피를 흘리고 죽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온 우주 공간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죄를 구속할 수 있는 온 우주 공간에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러면 예, 그러면 예수님도 피를 받지 않았냐? 이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피. 자 여러분 우리 몸 안에 피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몸 안에 피가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예, 마리아의 피라도 받으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요셉의 피는 안 받았으니까. 근데 마리아의 피라도 받으면 그거는 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묘하게 만들었어요. 어머니의 탯줄을 통해서 아이에게 영양분은 공급이 될 수 있어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래서 이제 수태가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아시겠죠? 그 순간에 이 둘이 합쳐진 그 순간에 그 안에서 피가 이 생성이 되지 어머니에게서 피가 전달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성령님, 아버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마리아에게서는 피는 단 한 방울도 가지 않았어요. 성령님, 그렇죠? 그 다음에 마리아의 난자가 결합을 하는 그 순간에 그 안에서 피가 형성이 되므로 사람의 피는 한 방울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예방을 해놓으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태주를 통해서는 영양분은 공급이 돼도 어머니의 피는 요만큼도 태아에게 전달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예, 계란 병아리가 이제 계란에서 이제 병아리가 될 때 예, 수정란이 되면 그 안에서 피가 생기죠. 맞습니까? 뭐 어미 닭이 피 주는 게 아니에요. 정자와 난자가 결합이 딱 되면 그 안에서 피가 생성이 되는 거지 어미 닭이 피를 주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가서 보면 그 내용이 성경이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자, 피로 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을 뭐라 그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흘린 그 피를 하나님의 피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우리 사람의 피처럼 이게 썩는 그런 피가 들어있지 않아서 피를 통해서 죄가 유전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죄가 유전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윗 왕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계보를 예수님이 물려받되 왕가의 계보는 그의 양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물려받았고 법적인 계보는 자기의 친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계보를 받았고 피는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이렇게 돼서 이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여러분 이 신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신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잘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처녀 탄생의 그 기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응애하고 어머니 뱃속에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어머니의 태 속에 예수님이 딱 탄생이 및 출생이 되는 뭐라 그래? 그걸 우리가 컨셉션, 수태가 된다고 얘기하죠. 잉태된 게 중요한 거예요. 잉태되면 자연히 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생은 나중에 나오는 거고 처녀 탄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리아의 몸 안에 그래서 성령님이 마리아의 난자와 결합을 해서 딱 수태가 되는 그 순간, 아시겠죠? 그 순간에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 안에 수태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수태는 초자연적인 수태예요. 근데 성경에 가서 보면 초자연적인 수태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몇 세에 아들 이삭을 낳아요? 90세에 낳아요. 예. 멘스가 다 끝이 나서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납니다. 초자연적인 출생이죠. 맞습니까? 또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초자연적인 출생을 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사촌이었던 엘리사벳도 초자연적인 출생을 해서 누구를 낳죠? 침례자 요한을 낳죠.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은 초자연적인 출생일 뿐만 아니라 독특한 출생이에요. 이런 일은 지금도 가능할 수 있어요. 지금도 아기 못 낳으면 어떻게 해요? 시험관 아기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시험관 아기 낳을 수 있어요. 그 초자연적인 출생의 어느 면에서 또 뭐로도 낳을 수 있어요. 인간 복제로도 낳을 수 있어요. 인간 복제로도 그것도 초자연적인 출생이에요. 근데 독특하진 않아요. 왜 독특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겐 아버지가 성령님이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몸을 가진 아기로 태어난 결정이에요. 것이 아니라 태어난 그 결정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언제 이루어졌어요? 영원 전에 하나님이 이미 가지고 계셨던 그런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앞으로 영원토록 이 몸 안에서, 다시 말씀드려 부활하신 그 몸 안에서, 심지어 목까지 다 가지고 계세요. 모두 가지고 계세요? 십자가 달릴 때 뭐 있어요? 이 못자국과 여기 허리에 창자국까지 가지고 계신 그 몸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이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 못자국에 손을 넣고 이걸 만져보라 그랬죠? 그 자국을 그대로 갖고 계신, 그 몸을 가지고 계신 그 상태로 승천하셔서 그 상태로 지금 아버지 앞에 계시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가서 보시면 무엇하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이제는 중재자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Man이라는 거예요. Man Christ Jesus라는 거예요. Man Christ Jesus. 아시겠죠? 둥둥 떠 있는 뭐 돌아다닌 그런 영이 아니고, 아시겠죠? 그 예수님은 어떤 육체를 갖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실 때 나타났던 그 육체를 그대로, 그 몸을 그대로 갖고 계신 그런 형태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와 같은 그 성육신을 하신다는 그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게 제일 먼저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장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니 너는 뱀입니다. 그러니까 내 씨는 뱀의 씨, 그녀의 씨는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여자의 씨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머리를 상하면 죽는 거거든요. 파멸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의해서 마귀가 궁극적으로 파멸당하는데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꿈치를 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하게 한다. 어때, 예수님 죽기까지 그렇게 만들어서. 바로 이런 데서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신화가 나오는 거예요. 아킬레스건 아시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로 넘어가면서 아킬레스건이 아시죠? 거기가 취약점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출생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해 주셨고, 출생의 방법은 여자의 씨로 온다는 거예요. 여자의 씨. 예, 그래서 방법은 처녀 탄생이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중요하니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 출생의 본질은 뭐냐? 9장 6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아이는 뭘 가리켜요? 인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인성이잖아요. 그렇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한 아들, 이건 예수님의 그 신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신성에 대한 설명이고 다음 장에 나오는 거예요. 다음 절에.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메시아 왕국의 이 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뭐라고 써 있어요?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예수님은 정권을 갖고 오는 분이세요. 왕국을 세우는 분이십니다.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라. 하나님이 아, 약속까지 해주시네요. 만군의 주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예,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어느 민족에서 출생해야 되느냐? 예, 아시다시피 반드시 이스라엘에게서 나와야 돼요.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이스라엘에게서 나와야 되고, 이스라엘 다음에 누가 나와요? 이삭,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나와야 되고,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 나오고, 이삭 다음에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이 곧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열두 지파가 있어서 그 열두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에게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 가서 보니까 유다야,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내가 탈취한 것을 떠나서 위로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리요. 10절, 실로가 오실 때까지. 실로가 메시아예요. 실로, 영어로는 샤일로 이렇게 읽는 건데 실로입니다. 실로. 실로가 호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홀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왕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권을 이야기해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이렇게 되면서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여기 사자는 라이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 그런 창세기 49장에도 사자 같다 그랬죠. 그 사자, 으르렁대는 그 라이언을 얘기하는 거지 메신저가 아닙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 누구의 예수님. 예수님이 일곱 봉인을 떼신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그다음에 이스라엘에게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다음에 유다에게서, 맨 마지막에 누구에서 반드시 나와야 돼요? 다윗에게서 나오는 그 내용은 사무엘기하 7장에 그 내용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기하 7장 12절에서 지금 13절 가서 보면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때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곧내 뒤를 이어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여러분 이거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라고 볼수 있는데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하니까 이거 솔로몬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누구예요? 씨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씨로 온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면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윗의 자손이요. 그럼 뭐 영어로는 son of David. 다윗의 아들이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원래는 다윗의 아들이요. 왜 그런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아들은 자손도 되고 다윗도 되거든. 아들도 되고 그다음에 자손도 되는 거거든요. son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그의 왕국의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세운다. 이걸 솔로몬 아닙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국을 가리킨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출생해야 되느냐? 출생의 시점도 다니엘서 9장에 가서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제가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통 우리가 다니엘의 72회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72회는 다니엘이 대언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깨닫고 자기 백성이 다시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끝나서 돌아가는 게 이제 70년이면 끝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을 왜 70년이 정해진 게 아니라 72회가 정해졌다. 72회. 그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제 가서 보니까 24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 유대 백성입니다. 거룩한 도시에게 70일회를 정했다. 70일회. 그래서 25절에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회와 60일회가 있어요. 69일회가 있는데, 뭐, 다니엘 이 제린과 휴고, 세미나 다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 나온 일회는 7년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7년을 가리키면 지금 69일회가 지나야 메시아가 오는 게 아니야. 메시아가 죽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7일회와 62일회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그 62일회가 끝난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라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돼서 483년이 지나는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데 자기를 위해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서 이 483년을 이때로부터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AD 30년경에 예수님이 죽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AD 30년. 자, 그러면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이가 얼마쯤 됐어요? 30살쯤 됐고, 공생애 기간이 얼마쯤 됐어요? 3년 반이 됐기 때문에 AD 30년에서 3년 반을 빼면, 33년 반을 빼면 BC 4년경에 헤롯 왕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난 걸로 그렇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의 장소는 이미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출생에 대해서 독특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예레미야 31장 15절 가서 보니까 라헬이 자기 자녀들이 다 죽어 없어져서 애통하는 그와 같은 그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 주변에 이두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 잡아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면서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있는 그 대언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됐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적어도 8명 아니면은 8그룹에게 성육신의 소식이 전달된 것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76절.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태어나기도 전에 천사가 와서 이 소식을 전달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침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이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양 아버지가 될 요셉에게도 이미 천사가 나타나서 이 내용을 전달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가서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알려주고 그 동네에 가서 그 어린아이에게 경배하라고 이제 말씀해 줬고 그 다음에 동방에서도 지혜자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해서 이 지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것이 이미 알려졌고, 그 다음에 예수님 탄생 이후에 그분이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내용이 시므온과 안나에게 전달이 됐어요. 이 내용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 가서 보시면 누가복음 2장 26절, 25절부터 읽으면 더 좋습니다.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더라. 뭘 기다려요?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위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 그에게 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또 전에 뭘 알려줬다는 거예요. 시므온에게 내가 보내는 그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너 죽지 않는다.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예,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느냐 하면 그 다음에 36절에 가서 보면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 대언자가 있었다. 그렇죠? 이 여 대언자가 나이가 굉장히 많았는데 38절 그때 그녀가 나와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렇죠? 어떻게 말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녀에게 이미 계시를 줬으니까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여기 가서 여러분 가서 보시니까 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구속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이 사람들이 1차적으로 유대인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30절에 시므온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온데 그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을 밝히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주님이 되신다고 한 그런 사실을 지금 여기 누구예요? 시므온과 그 다음에 안나가 이렇게 대언해 주는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